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모든 나라의 왕들 가운데에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에게서 얇게 펴서 입힌 그 은은 스페인에서 들어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우상들은 조각가가 새긴 것, 은장이가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가 청색 옷과 자주색 옷을 걸쳐놓은 것이니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2600년 전에 쓰여진 그 배경을 가진 우리 예레미야를 함께 대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에 또 이 세상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쉽지 않은 책인 이 예레미야를 벌써 네 번째로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 성경책이 이제 어떤 책인지를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그 상식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좀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일을 알아맞추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 시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놓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놓은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특정 시대 그 특정인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고요. 그렇게 기록된 책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언이 나오는 이유는 그 시대 전체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 시대 때 독일처럼 그래서 그 시대에는 모든 악이 상식이 되었던 그런 시대처럼 이 이스라엘의 악이 그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레미 앞에서 나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렇게 어림잡으실 것 같아요. 리더들의 문제가 있었고 또 저와 같은 종교인들의 문제가 있었고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 악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그 시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핵심적인 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그냥 원시인들이 뭘 하나 조각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절하면서 뭐 춤을 추고 뭐 빌고 하는 그것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이 약 2500년, 2600년 전 배경이니까 크게 그렇게 원시인들을 상상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으로 그 시대 우상이 만들어지고 또 절하게 되었는지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우리 스크린에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의 일부분을 조각가가 잘라내서 연장으로 다듬은 일종의 공예품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4절에는 보면은 이 조각가가 이 나무에다가 은과 금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상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망치로 못을 박아 딱 이렇게 서 있는 상으로 고정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상에다가 절을 하고 이제 재앙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또 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미국에 일식이 있었는데, 그죠? 일식과 월식이 있었는데, 특별히 수천 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신과 이 해와 달과 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늘의 신의 마음이 해와 달과 별로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뭔가 좀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그리고 어떤 큰 일이 일어난지를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벌벌 떨기도 하고 빌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1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시절에 우상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섬겨지고, 그리고 재앙을 막아달라고,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이 우상을 만들고 이제 산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좀 먼 몇천 년 전에 이야기 같지만 실은 이 우상을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일이 언젠가는 망쳐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요.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으라고 일하고 있지만 그냥 모든 게 평범하게 끝나버릴 것 같은, 내 인생이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잘 되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두려움에서 어떤 안정감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상을 만드는데요. 그 상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나무로 깎고 조각으로 다듬고 금과 은을 입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실로 치장을 합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두려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안정감을 줄 뭔가를 우리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빌다 보니까 그 우상이 서서히 신이 되어갑니다. 그 앞에 절을 하고 허리를 숙이다 보니까 서서히 그 우상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만 있으면 모든 재앙을 막으면서 내 인생에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우상에 대해서 점점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마침내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던데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더라고요. 사자는 토끼를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기 때문에 토끼를 사자는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그 토끼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들판에 핀 예쁜 꽃을 좋아하면 한순간에 그 꽃을 꺾어버릴 수가 있지만 그 꽃을 사랑하면 그 있는 자리에서 꽃을 감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절에 그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막아주고 자신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마 조금은 가늠이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그 우상이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것이라면 아마 이 시대도 어떻게 바라보게 되면 이 시대에도 이 우상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꼭 나무로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금과 은을 입히고 치장을 해야 우상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또 그 두려움으로부터 안정감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우리 안에 우리가 그것을 키우고 있다라면 그것 또한 이 시대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그저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가면 이것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뭔가가 있습니다. 딴 거는 없어도 되는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내 자존심이 서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내 삶도 좀 인정해 줄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래도 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은 그 무엇 한두 가지는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 그저 있으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나에게 자존감이 생기고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으로 키우고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탁월한 커리어가 참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외모가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은행에 넘쳐나는 은행 잔고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가족의 행복을 그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내 인생에 있어야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조금만 사회적인 것으로 나가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반드시 몇 년 안에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진입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지역에 가서 사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우상, 이 나무에서 조각을 떼서 이것을 치장하는 조각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에서 조각을 가져와서 여기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청색 옷과 자주색 옷을 입히는 이거를 우상을 장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장식가를, 이 조각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 현대인들의 우리와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우리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을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도 갖다 붙이고 은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저렇게 액세서리를 갖다 붙이면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정말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치장함으로 우리는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크리어와 좀 내 인생에 넉넉한 은행 잔고와 뭐 이런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문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좋게 보이기도 한 그것이 그저 필요한 수준, 좋게 보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좋게 보이는 이것에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를 넣어서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하는 가치 정도를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이것에 우리가 두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을 점점 절하하면서 경배하게 되고 경배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부분들에게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두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경배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그것을 예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우상을 만든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 우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들을 좋은 수준에 두지 않고 그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한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배를 당하기 시작할 때 뭐 이게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랑도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참 엄청나게 벌어지는데요. 그런 일들에게도 관계하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집요하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에 궁극적인 가치가 주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쟁취를 했다라고 해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필요한 것에 절대적인 가치가 주어진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가지게 되어도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더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침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위험하게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 와서 참 재밌는 표현을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 맘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범죄 현장이 벌어지면 헬리콥터가 떠서 그 주변을 계속 이렇게 맴돌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도망가면은 뭐 힛앤런에서 도망가면은 그 차를 헬리콥터가 계속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거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은데 자녀를 학교 보내고 나서 그 자녀 주변을 마치 헬리콥터처럼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합니다. 도시락을 매일 갖다 주고요. 그리고 애가 뭐가 필요하다고 전화하는 순간 마치 헬리콥터처럼 출동을 해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공급해주는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이렇게 매년 저희 집에 보내는 공문에 보면은 헬리콥터 마음은 좀 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낼 만큼 어떤 분들은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참 너무 많으셔서 학교에 보내놓고도 계속 학교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헬리콥터 맘일수록 아이들에 대한 통제가 심해집니다. 과보호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 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헬리콥터 맘의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자립심이 떨어집니다. 애들이 소심하고요, 정서 불안이 오고요, 감정 통제 능력이 떨어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이 심한 분일수록 이 헬리콥터 맘이 되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를 완벽하게 사랑해주고 완벽하게 돌봐주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근사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헬리콥터 마음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부어지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렇게 시작한 사랑이 그 아이를 망쳐버릴 수도 있고 그 아이에게 정말 위험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만든 우상이 시작될 때라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12절 13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잘라서 검은을 입히고 색동옷을 입힌 그 우상 이야기에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그 주제를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했을 때 내가 만든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고 복을 주고 화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진정한 돌봄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 과학의 시대에 이 현대의 시대, 이 자본주의의 시대, 원시 시대 때처럼 모든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이 시절에도 특별히 이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찾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안정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어떤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마음에서 달콤함이 올라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기쁨이에요. 진짜 그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무엇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금방 바뀌어질까요? 금방 이게 교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매력적인 것은 더 큰 매력을 만날 때에만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지 정말 매력적인 삶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진리를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진리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 시대의 악의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가장 바닥 인생들과 함께 보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주님은 그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여정이 그저 고리타분한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창의적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이것이 익사이팅해질 수도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주님으로 인한 뭔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달콤함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쩌면 이 우상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평생 동안 떨쳐낼 수 없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정말 본질적으로 보여야 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여야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발견해 갈수록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이 우리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창조주이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볼 수 있어야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것이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주었던 그 우상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또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고 두려움의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그 문제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안정감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라면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매력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